저는 청년 시절 제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몇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예수님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님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늘 저에게 있고는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곧 저에게 화살이 날아오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여야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조금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 있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낮아짐의 모습을 선택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조금 더 예수님다운 공동체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하여서 주님 앞으로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조금 더 예수님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에 옮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실천에 옮기게 될 때면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저를 대할 때 그렇게 정말 예수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하여 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게 대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만만한 친구, 만만하고 괜찮은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였지 우리가 속하였던 공동체가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때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낮아지고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 그렇게 내가 낮아짐의 모습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나를 정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겠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몇 가지의 고민거리가 있었지만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내가 나의 낮아짐을 모습을 택하는 이 모습이 과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괜찮아지는 것인가? 내가 뭔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직장을 다니실 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회사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면 회사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회사의 방향성과 혹은 선배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다 보면 내가 원했던 주장, 내가 원했던 소신, 내가 원했던 의견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공동체나 혹은 그 직장 내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나의 기준을 맞추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조금씩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아기가 한 명 있습니다. 두 달 된 아기가 한 명 있는데 이 아기를 키우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했는지를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자 했는지의 방향성보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 아이를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여 직장이나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니라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했고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혹은 내 집안에 있는 내 자녀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했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씩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즉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자 했는지.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 사실 그 인물은 이 세상을 통틀어 저는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하셨던 인물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말씀드리기 앞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정황과 맞추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그 시대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며 따라다녔습니다.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살 문제는 없다더라는 이야기도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의학기술이 그리 많이 발전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마음의 병이건 육신의 병이건 낫게 된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12명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때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혹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존재들이 그 밑에 자리를 차지할까 싶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권위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처해지는 십자가형을 처형받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반란군에게 처해지는 처벌인 십자가형을 처형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분명 그 상황을 회피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반란을 일으키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심판하는 일도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평화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그는 십자가를 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십자가 처형이라니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도 오고 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은 그를 버리기, 예수님을 버리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미리 알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노라고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메시아인 것 나도 이제 인정하겠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도 인정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여러 교회를 세웠고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정드림교회의 한 친구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야 하고 어떻게 이제 학점을 준비해야 되고 공부를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게 좋은 조언으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격려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거니?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왜 목회자가 되고자 하니?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제 대답하기를 많은 목회자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을 웃으면서 반겨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기쁨을 느낀다. 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된다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친구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굳이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이 참 쉽지 않다.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좋은 모습만 보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이 좋은 모습만 보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치열하고 만만치 않게 고뇌하면서 살아가요 라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치열하고 세상에서 하게 되는 고뇌들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뇌와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깊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고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시는 그 삶의 무게, 그리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에는 참 많은 논쟁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초대의 교회였습니다. 규칙도 없었고 규율도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 논쟁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두가 되었던 것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그리스도인다운 공동체인 것인가? 어떤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다운 공동체인가에 대한 논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여 남자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존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종이 아니어야 한다, 주인이어야 한다, 주인이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그런 것일까?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다운 교회가 아닌가?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공동체가 아닌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닌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야, 유대인이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남자여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혹은 주인이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비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그냥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공동체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삶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며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것들이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그 어떠한 것도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희락과 화평, 그 어떠한 것도, 뭐 오래 참은 모든 것들이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즉,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공동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확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읽은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라야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라야만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